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성찬주일에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두 구절인 23절, 24절을 통해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어오는 말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성찬주일이 있는 때마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에덴 동산 밖에서 두 부류로 함께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두 부류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약속이 있었죠. 온 인류가 사단의 후손들과 또한 여자의 후손에 속한 백성들로 둘로 나누어져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들에게 속한 자손들을 통해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즉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이 에덴 동편 땅에서 즉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전개되는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사단에 속한 백성들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단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고 서로 구별되는 삶이 있을 것이고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뤄가세요. 그러한 두 부류들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사단에 속한 백성들의 첫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이제 첫 백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장차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실 마지막 전쟁이 미리 증거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도 함께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다시 미리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아벨이 세상에 속한 가인에게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별로 싸움처럼 보이질 않아요. 아벨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벨의 싸움이었어요. 가인은 세상 싸움이에요.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세상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 가인은 심판으로 가고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 지옥 심판으로 가게 하시죠. 아벨은 죽고 가인은 사는 것 같지만 반대의 현실이 일어나요. 아벨이 살고 가인은 사망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싸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사건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후에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아담과 이브에게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단의 백성들과 여자의 후손에 속한 백성들의 두 부류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장차 참 여자의 후손이 오시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되고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1절에 가인이 태어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그 1절 말씀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여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간단한 내용이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더니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한 구절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에덴 동편 저주의 땅으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동침을 하여 먼저 아들을 낳아요. 그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죠. 우리 세계인 성경 공부할 때 늘 함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는 의역이에요. 원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알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단어죠. 성경에서 이 안다는 단어를 쓰실 때에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부간에 맺어지는 깊은 사랑의 관계와 교제. 아담과 이브가 부부간에 맺어지는 깊은 사랑과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가인을 낳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라고 하세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런 겁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어떤 예전에 살았던 한 위인을 아는 것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일방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저들이 왜 망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안 드렸어요? 열심과 정성이 부족했어요. 율법 지키는 거에서는 열심과 정성을 따를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망했다고 하셨죠? 나를 알지 못함으로. 종교는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었다고 하십니다. 제사도 드렸고 예배 겉모습도 있었고 교회라고 했고 지식도 많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다.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하세요. 우리도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에 나오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신비한 체험까지 했다고 해도 복음 말씀으로 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 주님이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세상의 종교생활이고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 이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자랑하며 나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하고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랬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아니 핍박하고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알죠. 이 말씀의 뜻은 나와 너희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거나 교제를 나누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를 아는 것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주는 병 고쳐주는 거? 그저 내가 주는 떡 얻으려고? 그저 세상 축복 받으려고? 나를 우상같이 섬겼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아는 것이 없는 기독교,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저 열심과 정성만 자랑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종교?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숭배죠. 세상 미신에도 그런 건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에게 열망을 품고 그 예수님을 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예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알고 소유하는 것. 왜? 관계와 교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가인이었어요. 가인을 보면 곡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예배의 겉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가인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지 않았고요. 그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서 죽이고 살았고요. 그 죄악이 이제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벨을 죽이는 죄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어쨌든 아담과 이브가 동침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브는 어떻게 얻은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등남이라는 것이 아들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얻었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어를 보시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With the help of the Lord. 즉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영어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help라는 말이 없어요. 도우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help가 italic자로 이렇게 옆으로 쓰여져 있어요. 원어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역해서 덧붙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는 원문에는 the Lord, 여호와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at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전치사를 해석할 때 from, 누구로부터 혹은 with, 누구와 함께 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아니면 여호와와 함께, 이것이 원래는 원뜻에 더 가깝죠. 여기에 help라는 도움이라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등남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또 다른 번역에 가면 help 대신에 promise라는 말을 넣었어요. 다른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래서 with the promise of the Lord.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어떤 번역에서는 이 at라는 전치사를 아예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I have brought forth the man, the Lord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산의 아이를 얻었는데 그가 the Lord 주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조금씩 번역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해석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결론일까요? 이브가 아들을 낳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약속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오실 여호와를 기대하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일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실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일 것을 기대하며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실 때 그 여자라는 이샤라는 단어가 자기였거든요. 가장 첫 여자가 자기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일 것으로 기대하며 낳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브도 구원을 받았고 자식을 낳은 거죠. 그런데 가인은 낳고 보니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망하여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벨. 아벨의 이름은 헤벨, 수증기, 헛되다 그런 뜻이죠. 즉 아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약속으로 낳게 될 여자의 후손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특별히 어떤 번역에 A man the Lord,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구원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help promise라는 도우심 약속이라는 것을 의역해서 번역을 했지만 그걸 다 빼버리고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즉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with the Lord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등남하여라. 이 이브의 고백에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난 그곳에서 여호와와 함께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저주받은 동편 땅에서도 자식을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성찬주일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말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현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동쪽 바벨론 땅으로 쫓겨내 가야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자기 백성을 잊지 못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 바벨론 땅으로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함께해 주시겠다. 아담과 이브를 쫓겨내신 후에도 그 저주받은 에덴 동편 땅에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장차 오실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들과 교제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가면은요.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같이 받았죠.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아담도 그 약속을 받고 자기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어떤 이름을 지어줬죠? 창세기 3장 20절에 가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우리가 하와라고도 하지만 이브, 뭐 같은 말이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산자의 어머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사망과 심판 아래 거하고 있으면 산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자기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Mother of all the living,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어미라. 그래서 이브가, 하와가 자기 이름이 증거하듯 지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산자들의 어미로, Mother of all the living, 산자들의 어미로 아들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거할 죽은 죄인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토록 살게 될 약속의 자식들,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을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을 기대하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가정이 자식을 낳을 때 그걸 기대하며 낳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우리 뭐 주죠? 유아 세례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로 보는 거죠.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브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이 이브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이브가 이렇게 산자의 어미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게 하셨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 낳게 하셨죠? 창세기 3장 16절에 가면 through pain in childbirth,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해산의 큰 고통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은 축복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브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애를 낳아야 되고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해야 저주받은 땅에서 수확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반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반전이에요? 이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원래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낳아야 맞는데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산자들의 어미로서 그것도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과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아이를 낳고 있다는 뜻입니다. 축복으로 바뀌는 현실이 보이지 않나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들을 낳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음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브의 해산의 고통에서 물론 언약 저주의 현실이 있었지만 언약 축복의 현실이 함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브가 이런 믿음으로 언약 자녀를 낳았지만 그 낳은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가인은 사단의 백성이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아벨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을 통해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결국에는 누가 오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산자들의 라인이 끊어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산자들을 주시고 하나님 자식들을 낳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여자의 후손으로 이브의 후손으로 나오시는데 예수님도 해산의 고통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같은 자식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나올 때도 이제는 누구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올까요?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마침내 산자들이 나옵니다. 사망에서 건져져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음을 입게 되는 것. 그 현실이 오늘 본문에 미리 보이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산자들의 어미로 이브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들을 낳아가는 모습에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이브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해산하는 큰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산자들의 어미가 되는 현실을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들들이 마침내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가보실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인데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Romans chapter 6 verse 8 through 11.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있는 살게 된 자들, 예수님이 마치 그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미와 같이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겁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해산의 큰 고통에도 두 가지 면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브의 해산의 고통에도 원래는 언약 저주의 심판의 현실이었지만 축복의 현실이 같이 보여졌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브가 해산의 고통으로 아기를 낳아야 됐지만 그것이 단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언약 저주의 현실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식들을 낳는 축복의 현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이브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음을 입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받으신 언약 저주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축복의 현실로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브의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나음을 입게 하셨고 그리하여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도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 복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이제는 우리 교회를 또 참여시켜 주시고 믿는 가정을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불러 모으는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역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다면 이제 그 사도로 대표되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브와 같은 아니 예수님과 같은 산자들의 어미가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교회도 해산에 수고하는 것과 같은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죄인이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인으로 세워지는 것. 마치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지만 우리 교회로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가정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자녀를 낳을 때 그때 우리도 이브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에서도 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도 산 자들의 어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언약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인 표화인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수찬 교인이 되게 하여 성찬에까지 참여하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죠. 이렇게 이브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것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첫 번째 낳은 아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어요. 전도서 시작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 없는 이 세상,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이 다 헛되다고 하셨죠.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아벨이에요. Vanity, meaningless, empty, 공허하고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브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간절히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 없는 삶을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벨의 삶 자체도 가인에 의해 헛되이 죽임을 당하죠. 그 현실을 증거한다고도 이제 보게 될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벨이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시며 산자들, 하나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자들의 첫 번째 아들이 되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하고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가인은 죽은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아벨이 가인에게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아벨이 산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이 죽자 셋을 부르세요. 계속 산자들을, 산아들을 만드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친히 산자들을 하나님이 낳아가시며 마침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죠. A man, the Lord. 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우리에게 오셨고요. 아니 그 이전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만세전부터, 아니 구원 역사로부터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루어져 갖고 마침내 완전히 성취가 되셨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영원하신 뜻과 신실하게 이루신 구원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산자들로 태어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산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요. 살아있는 아들들만 어디로 참여하게 하세요? 성찬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음을 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생명의 교제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누리는 영원한 축복의 현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의 자리, 예배와 이 상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 다시 살게 하신 것.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오시리라 약속된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도 분명히 곧 오실 겁니다.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치 이브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그날까지 살아갈 거예요. 자식들을 낳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성찬상에 나오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살아있는 아들들을 부르십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 천국 생명을 가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생명의 교제 속에 더욱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바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